사무엘하 18장 30절부터 19장 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예, 이제 사무엘상 19장 말씀으로 왔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높아지고 사울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흥하여 가고 사울은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높이실 것이요 세상 죄인은 낮추실 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세상 왕처럼 하나님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까지도 세상처럼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셔야 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왕국을 다스릴 새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울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마침내 떠났고 사울은 악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신의 부으심을 받고 더욱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욱 높임을 받고 흥하여 갔고 사울은 더욱 낮아지고 쇠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낮추심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낮추실 때 겸손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낮추심을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낮아지는 것, 죽기보다 싫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겸손히 낮아져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고 마치 누구처럼? 사단처럼 더욱 교만하여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고요. 다윗을 미워하고 크게 분노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남을 죽여서라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흥하여지고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국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인들은 다 자기 왕국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무너지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 절대 원하지 않아요. 누구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을 내 안에서 죽여서라도. 그 죄악이 남을 죽이는 죄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여 내가 왕이 되고 내 왕국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겁니다. 끝까지 사울은 이렇게 살아가요. 끝까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은 이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낮추심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고 생각할 때에 사울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 회개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려고 자기 딸을 이용해서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용해서 덫을 놓아 대적 블레셋의 손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악한 계략을 물리치시고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희한하죠?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한 거예요. 회개로는 가지 않아요.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는 마음은 오히려 더욱 자라갔습니다. 두려워는 하는데 회개하거나 돌이키진 않아요. 무서움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들고 나오진 않습니다. 사단도 마귀도 죄인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심판도 두려운데 회개하거나 돌이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걸로는 절대 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다른 걸로 채워서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하죠.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는 죄악 속에서 다윗을 죽이는 걸로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이미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다윗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이미 핍박하고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자기가 망하고 죽는다고 해도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려는 삶을 끝까지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죄인들은 하나님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삶을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남을 미워하고 분노해서 낮춰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삶을 살다가 죄인들은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삶이 다 이와 같다. 사울과 같다. 성도들은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해요. 이제 19장, 20장 끝까지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간접적으로 뒤에서 속이고 감추며 딸을 이용해서 뭐 블레셋 손에 손을 빌려서가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나 백성들까지 그 눈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직접 다윗을 죽이려는 걸로 가요. 지금까지는 숨어서 감추며 남의 손에 빌려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까지 갑니다. 사울의 교만과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더욱 자라가서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으로 가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가면 사단이 잠시 옥에서 노임을 받죠. 그래가지고 지옥 심판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마지막 발악을 해서 사방으로 둘러싸서 죽이려는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온 세상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나와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 사울에게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울도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데 끝까지 나는 낮아지지 않겠다, 이를 갈며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며 남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죽이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낮추려 하면 할수록 그렇게 안 돼요. 자기가 낮아져요.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고요. 자기는 더욱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18장 마지막 구절에 지난주에 보았지만 끝이 그래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30절에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사울의 뜻대로 되려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다윗이 위험에 처하고 다윗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요. 더 높아져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더욱 온 이스라엘 안에서 알려지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고 결국 왕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더 분노하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더 다윗은 죽여야 했어요. David must die.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주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제 사울이 드러내놓고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제는 감추거나 속이지 않아요. 직접 죽이라고 명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전체 이제 19장을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는 네 가지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건져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앞으로도 그래요. 계속 끝까지 보면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19장 뭐 계속해서 그래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 단어. 영어로 하면 fled and escaped. 도망하여 피하니라. 피하여 도망치니라.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고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다윗 편에서 보면 fled and escaped. 피하여 도망치니라. 도망하여 피하니라. 뭘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죠. 사울이 쉴 틈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하여 피하여 가는, 피하여 도망치는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낮아지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fled and escaped, 도망치고 피하는 삶만 보여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지키고 건지시고 보존해 가셨다는 거예요. 'Fled and escaped.' 도망치고 피하여 가는데 그냥 도망치고 피하여 가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로 도망쳐 피하여 가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도망치고 피하여 가는 삶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 피할 바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세요. 다윗의 삶에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셨지만 다윗을 계속해서 지키고 건지고 보존해 가시는데 잘 보시면 사울, 원수 사울의 손에서 지키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키고 보존해 가십니다. 어떤 삶에서? Fled and escaped. 피하여 도망쳐가는 삶에서. 우리가 오늘은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사실 오늘 이 19장의 배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쓴 시편이 있어요. 이 19장의 배경 속에서. 시편 59편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다윗이 여러 시편들을 써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피할 바위시라 끝까지 고백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 다윗과 하나님이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 더욱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때는 몰라도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게 하세요. 다윗을 더욱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밖에는 내가 갈 곳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는 머리 둘 것도 없으셨고요. 피난처도 없으셨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했거든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거든요. 하나님께만 자기 피난처를 두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다윗이 미리 참여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다윗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고요. 우리도 끊임없이 fled and escaped 삶이에요. 피하여 도망치는 삶이에요. 우리도.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의 병 사용해서 야, 그 병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낫게 해주지도 않는 하나님 왜 믿어? 야, 네 삶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지. 무슨 믿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예배 왜 해? 영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비록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받는 것처럼 육체적인 핍박은 없을지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건지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대적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게 지키고 보존해 주시고 또 건져가십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fled and escaped, 도망하여 피한이라는 현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오히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지키고 연단하시며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누구에게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예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라.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 해결이 없어도. 다윗은 해결점이 없어요. 다윗 사울이 지금 계속 자기 죽이려고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라.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해결점이 없어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고 죽기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에 마침내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로 믿음을 완전히 버리게 하고 우상을 따라 섬기게 하며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사단이 고난과 핍박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은 뭘까요? 어려움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어려움을 피해서 이제 다른 더 좋은 일들로 이렇게 가게 하신다는 뜻일까요? 피할 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피하여 몰아가시는 거예요. 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피난처를 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건지시고 보존하시며 마침내 우리 피할 길의 끝에 계신 천국 영광으로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의 현실, 어려움의 현실, 세상적으로 낮아지는 현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믿음을 굳게 하시고요. 예수님께로 피하여 가게 하시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요. 예수님 삶에 더욱 참여하여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세상적인 현실 속에서만 다윗의 고난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응? 계속해서 도망하여 피하여, 야, 참 안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존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도요, 세상적인 현실로만 봐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현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육체적인 현실로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어떤 믿음? 누구에게 둔 믿음?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 안 보여요, 그거는. 세상적인 현실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세상적인 해결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 두신 눈을 다른 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건지고 보존해 가시는데 그 삶을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다윗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네 장면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19장이 전체 네 장면으로 나눠져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가 첫 장면입니다. 사울이 모든 신하들에게 명하여 다윗을 죽이라고 명하는데 이에 요나단이 다윗을 숨기고 살려줘요. 두 번째 장면은 8절에서 10절이에요.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단창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를 피하여 도망쳐갑니다. 세 번째 장면은 11절에서 17절인데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의 집에까지 종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딸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사울을 속이고 다윗을 또 피하여 도망쳐가게 해요.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18절에서 24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누구에게로 도망치냐면 사무엘에게로 도망쳐요.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 피하여 거기에 피난처를 삼고 가는데 그곳에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신하들과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권해서 예언까지 하게 하고요.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세요. 이에 다윗이 또 도망쳐 피하여 가요. 자, 이 모든 장면들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서는 도망쳐 피하여 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 건지시냐 하면 요나단을 통해 두 번째는 미갈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는 성령님이 직접 대적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키고 건지시고 보존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지키고 보존하시고 건지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과 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통해 하시고 다윗에게 속한 아내를 통해 하시고 다윗에게 부어지신 성령님을 통해 지키고 보존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지켜주는 삶을 통해서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렇게 다윗을 사울에게서 지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5장 18절에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악한 자가 빼앗아가도록 아니 건들지도 못하게 지키신다. 우리 정말 이거 믿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고 있답니다. 예수님이 친히 지키고 계시대요. 우리를 해하여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멸망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국 영광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사단의 손에서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존해 가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형제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사단은 건들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해서 이 말씀은 우리 삶에 고난도 없고 우리가 몸도 병도 들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다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뜻일까요?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아니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믿음 안에서 우리 영혼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들 비참한 일들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 영광에는 무사히 이르게 하시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고난에도 어떤 사단의 영적 공격에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까지 이기신 거예요. 다윗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울의 핍박을 이겨나갔고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요,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네 장면들을 살펴보겠지만 이제 오늘은 첫 장면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 세 장면을 살펴볼 텐데 놀라운 것은 장면이 거듭될수록 사울의 죄는 더욱 자라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키고 건지시는 은혜는 더욱 크고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성령님이 친히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세요.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도 가장 연약하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죽는 순간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 그런데 그때에는 더욱 성령님이 크신 권능으로 더욱 예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 1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지켜줘요.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와 한 믿음, 한 마음을 품은 한 형제로 여기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인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길을 예비하기까지 해줬죠. 다윗이 없어지면 자기가 왕이 될 건데 다윗을 더 높이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윗이 흥하게 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사울이 모든 신하를 동원해서 무고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알려주고요.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구절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을 찾아가는 모습을 잘 보면 마치 그 요나단의 모습이 무엇처럼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요. 왜?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와 심판을 선포하고 돌이킬 것을 권고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울 왕에게 선지자처럼 나아갑니다. 실제로 요나단도요 단지 자기 친구를 구하려고 나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 요나단이 고백한 말을 들어보면 선지자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처럼 아버지 사울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서 돌이킬 거를 권고하는데 요나단이 증거한 말을 잘 보세요.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범죄한 일도 없고 오직 선하게 행하였고 아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기까지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왜 이 무죄한 다윗을 죽임으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느냐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돌이킬 것을 하나님 선지자처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잠깐 두려워해서 아들의 말을 들어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까지 합니다. 요나단이 너무나 기뻐서 다윗을 불러서 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어 일컫는 맹세였어요. 금방 바뀌어요. 잠깐 돌이킨 것 같은데 또다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깨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잠깐 돌이키고 후회하고 뉘우친 것은 같지만 참 회개의 열매는 맺어지질 않아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무서움이 있어서 잠깐 후회하는 것 같았는데 회개는 아니었어요.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계속 또 다윗을 죽여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는 왕국 시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시대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와 가까워요. 본격적인 왕국 시대는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사울왕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왜? 사울왕의 모습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생각나시죠? 잠깐 돌이키는 것 같은데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 살아가고 그 죄악이 갈수록 커져가요.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들어주면 잠깐 돌이킨 것 같은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또다시 자기 소견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특히 사단을 닮은 교만함, 거기서 나온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주장하는 삶을 또다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악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오늘 첫 번째 장면만 봤지만 사단을 닮은 모든 세상 죄인들의 모습,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나쁜 놈이지 라고 생각되죠? 내 모습이에요. 내 옛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 죄인들의 모습, 내 옛사람의 모습이 사울의 죄보다도 더욱 완전하게 드러난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다윗이 가르치던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참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도 사단을 닮은 이 세상 왕들과 백성들 그리고 아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유대인 지도자들까지 끊임없이 사울처럼 아니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세요. 나시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이 죄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다윗처럼 예수님도 fled and escaped, 피하여 도망치듯 사셨습니다. 도망하여 피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세요. 우리 누가복음 예전에 봤죠. 아기 때부터 헤롯 왕이 죽음의 위협을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쳐 가세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 자리를 피해 가십니다. 다윗은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 아들께서 이렇게 도망치고 피하여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처럼 사울이 두려워서, 죄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주는 핍박이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치며 피하신 삶을 사신 것이 아니었죠. 왜 이렇게 사셨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우리 삶에 참여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날까지는 이렇게 피하여 도망치듯 가셨지만 때가 이르러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을 그 죄인들의 손에 담대히 내어주십니다.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로라 I am 하면 자신을 담대히 내어주니까 그 수많은 군병들이 뒤로 다 넘어져요. 예수님도 피하여 도망치셨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예수님도 누구에게로 피난처를 삼고 항상 피하여 가신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끝까지 그분에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소서 아버지를 피난처로 삼고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겁니다. 당시 세상왕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오늘 본문의 사울왕처럼 잠깐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살려주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죄인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왕으로 세워질 다윗은 대적 사울의 손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온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자와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은 사단과 죄인들의 손에서 지켜주지 않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차이점이 거기에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 힘도 없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대적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지도 않고 건져주지도 않고 보존해주시지도 않는 건가요?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원망하며 외치신 건가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지시고 천국 생명으로 보존해 주시려고 그 아들은 죄와 심판,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자 그 예수님은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보존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 심판을 받고 떨어질 때 부르짖어야 했던 그 부르짖음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지옥 심판으로 갔을 거예요 우리가. 그 당하심을 예수님이 친히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예수님도 지키고 건지고 보존해 주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죽으신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천국 영광으로 높이셔서 아버지 보좌에까지 앉혀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키고 건지시고 보존하시는 궁극적인 현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를 지키고 건지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이에요. 그저 이 세상의 현실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건지고 보존하는가 그 은혜를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사건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건지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저 세상의 가난함에서 그저 나의 병든 것에서 그 밖에 이상의 비참한 현실에서 아니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서 이런저런 나의 비참한 환경에서 나를 지키고 건지시고 보존하시며 좀 더 나은 현실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꼭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아,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고 도대체 나를 보살피시는 건가 아닌가 원망하며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들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일반 은혜의 현실이에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만 주시는 특별 은혜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 안 좋다고 우리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우리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예수님께로 늘 피하여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 생명은 끝까지 지키고 건지고 보존하셔서 예수님처럼 마침내 천국 영광에는 우리가 다 분명히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지키고 보존하시는 뜻은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고 분명히 이루어지고 누구도 우리를 그 길을 가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고 보존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까지 지키실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31절에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과거 시제예요. 다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분명히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늘 말씀드리죠. 이 모든 구원이 하나의 구원으로 한 패키지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이 현재 고난이 어떠하든지 이 현실은 꼭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택하고 부르신 자는 분명히 의롭다함을 입고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고 계세요. 이 현실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건지시고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믿음에서 떠나고 벌써 하나님 버리고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왕국 지키고 내가 높아지는 것만 구하다가 멸망으로 갔을 죄인들입니다. 사울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삶 속에서 끊임없이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피난처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아닌가요?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내 주님이 내 구원을 이루어줘 사랑으로 불러주신 곳, 이곳이 우리의 피난처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을 피하여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됨이라 고백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다시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장 13절에 사람이, 즉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로 피하라. 예수님께로 피하여 두려움을 이기라. 죽음도 이기라.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 말씀 뒤에 피할 길 내어주셨다고 우상 숭배하는 건 피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오지 않고 시련으로 인해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떠나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으로 피하여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 내가 높아지는 것, 다른 곳에서 제발 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돌이켜 살다가 영원한 천국 영광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이렇게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낮추시는 겁니다. 다른데 소망 갖지 말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요 소망이 없어지면 또 다른 데서 다른 소망을 찾고 그것도 없어지면 또 다른 걸 찾아가고 결국 죽을 때가 돼서 아무 갈 곳이 없으면 그때에도 예수님 찾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딴 거 찾다가 갈 수는 없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피하여 가는 이 길을 가는 동안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한 믿음을 가진 형제 다윗을 지켜주고 건져주고 보호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고 건져주고 보호해주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나단을 쓰세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서로서로의 사랑의 교제로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들, 고난 나그네 길 살다가 집에 잘 오셨다. 맞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믿음으로 지켜주는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어 천국 영광의 길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부르심을 꼭 기억하고 사시고요. 다음 주일에 두 번째 장면부터 네 번째 장면까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존하여 주시어 마지막 영광의 날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